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요, 올해 초에 이 코로나 감염증으로 가족을 잃은 미국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슴에 블랙홀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요. 한번 빨려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끝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구덩이, 구멍을 블랙홀이라고들 말하죠. 그러나 현대과학의 우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하나둘씩 성과를 거두면서 블랙홀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난 7월 나사가 공개한 제임스 웹이 블랙홀의 가스 분출 모습을 공개하는 등 인류가 들여다보지 못했던 우주를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블랙홀의 소리를 20년 전쯤에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블랙홀의 소리를 21일 공개했습니다. 나사의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에는 지구에서 약 2억 4천만 광년 떨어진 페르세우스 은하단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 음향을 담았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요, 블랙홀 소리의 자료는 2003년에 나사의 찬드라 X선 관측소의 천문학자들이 파악했다는데요. 이후 연구자들이 블랙홀에서 방출한 압력파가 은하단의 뜨거운 가스의 잔물결을 일으키고 이것이 음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사가 음향화 작업을 통해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만들어 보기로 했고요. 음향 신호를 조정해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에서 소리를 재합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일단 이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여러 개로 겹쳐진 음율이 하나의 소리를 만드는 것 같은데 굴곡 있게 흐릅니다.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음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천상의 소리를 지상으로 가져오면서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조정한 소리죠. 워싱턴 포스트는 나사의 블랙홀 소리가 실제 블랙홀 옆에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소리와 똑같지 않다고 지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리를 두고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블랙홀의 이미지 때문인지 공포스럽다, 지옥의 소리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반대로 정말 아름답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과학 분야가 아닌 예술계에서도 영상과 소리가 영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영화 음악과도 비교하는 반응까지 참 다양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의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들을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8월 마지막 주 순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여성 유권자.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폐지한 획기적인 로데오웨이드 사건을 뒤집은 판결에 따라 몇몇 주에서 여성 유권자 등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 자료와 자료 서비스 회사인 타겟 스마트의 분석에 따르면 캔자스, 위스콘신, 미시간과 같이 낙태권이 폐지될 위험이 있는 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캔자스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40% 더 많이 등록했고 전체 신규 등록자의 70%가 여성입니다. 이달 초 유권자들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가 이 절차를 금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정안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낙태 권리를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미시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8.1% 더 많이 등록했습니다.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거의 모든 낙태가 중범죄인 위스콘신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여성이 남성보다 15.6% 더 많이 등록했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는 결정 이후 신규 등록에서 여성이 남성을 13% 앞섰고 펜실베니아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12% 앞질렀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마리화나.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가 마리화나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죠. 이 중 18개 주는 비의료용 마리화나 사용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은 지난 4월 마리화나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소비자를 처벌하는 조항도 없앴고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반대하고 민주당 상원도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가운데 미국의 청소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환각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NPR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립보건원이 처음 설문조사를 시작한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인데요. 19세에서 30세 사이 나이인 미국인이 대마초와 환각제 둘 중 하나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자료는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수집됐는데요. 10명 중 1명이 마리화나를 사용했다고 답했고 2021년에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43%로 늘었습니다. 니코틴 전자담배 사용률도 지난해 16%로 집계됐는데요. 2017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니코틴 전자담배 사용률이 소폭 감소한 바 있죠. 지난해 30세 이하 성인 중 8%가 환각제를 복용했다고도 밝혔습니다. 2011년 3%대에서 크게 늘어난 건데요. 이 수치도 사상 최고치로 주요 마약의 일종인 LSD와 엑스터시, 펜타클로로페놀 등을 사용했습니다. 노라불코 미 국립약물남용연구소장은 젊은 층이 마리화나 환각제 같은 약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리화나 환각제 사용량의 증가는 코로나 팬데믹 자가격리 정책이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2020년 억눌린 소비 심리가 지난해 폭발해 파티, 음주 등 보복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알코올의 경우 연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물질이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매일 마시는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단체에서 정의한 호금은 지난 2주 동안 연속 5잔 이상 마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한 후에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지난 2주 동안 10잔 이상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고 작년에는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니코틴 전자담배 사용은 여전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보급률은 처음 측정된 2017년 6%에서 2021년 16%로 거의 3배 증가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에는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하는 독자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기사가 관심을 많이 받았을지 궁금한데요. 첫 소식 알아볼까요?
네,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쌀 수입량을 크게 늘린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관련 기사가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쌀 수입량을 늘린 것인데 관련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무역 세부 자료를 VOA가 살펴봤는데요. 북한이 7월 한 달 동안 중국으로부터 미화 515만 5,500달러치 약 만 톤의 정밀을 수입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중국으로부터 779만 달러어치의 쌀을 수입한 이래 이 월별 수입액으로는 2년 10개월 만에 최다 규모입니다. 북한은 2019년까지만 해도 연간 7천만 달러 규모의 쌀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는데요.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해인 2020년에 대중 쌀 수입액을 58만 8,920달러로 크게 낮췄고요. 2021년에는 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아, 지난해에는 전혀 수입을 하지 않다가 올해 다시 한 거네요?
네, 지난달의 수입액이 500만 달러인데요. 지난 4월의 기록이 있지만 이보다 훨씬 적은 11만 달러 그리고 39만 달러입니다.
예, 지난달 왜 이렇게 급히 올린 건지 뭐 사실 저희도 계속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만 북한의 식량난 최근 몇 개월간 이슈가 됐던 걸 감안하면 원인을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수출은 어떨까요?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뭔가요?
네, 북한이 지난달에 가장 많이 수출한 건 페로실리콘입니다. 수출액이 396만 달러였습니다. 이 페로실리콘은 철강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규소 공급원으로 북한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이 광물 그리고 섬유 제품 등의 수출길이 막히자 비제제품인 페로실리콘 수출을 늘리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자 400만 달러라고 치자면은 이 페로실리콘도 지난달에 가장 많이 팔았습니까?
네, 북한의 지난달 페로실리콘 수출액 396만 달러는 올 들어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북한은 올 1월과 3월, 5월, 6월 중국의 페로실리콘 수출 기록을 남겼는데요. 월별 수출액은 최저 59만 달러에서 최대는 269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사로 북한이 지난달에 쌀 수입을 크게 대중 쌀 수입을 크게 늘리고 페로실리콘은 가장 많이 중국으로 수출했다는 내용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기사 알아보죠.
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가 폐막됐는데요. 이 평가 회의 최종 선언문 초안을 담은 기사가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꼽혔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까요?
네, 평가 회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상기하며 2016년과 2017년 북한이 단행한 핵실험들을 규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어떠한 추가 핵실험도 단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NPT 최종평가 선언문에서 북한 부분이 전부는 아니겠죠?
네, 중동 문제 등에 있어서 기타 역내 현안에 북한 문제가 또 다뤄졌는데요.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서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음을 상기하고 NPT와 모든 핵활동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 협정에 지체 없이 복귀할 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북한에 요구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보다 앞서서 미국,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 79개 NPT 회원국이 별도의 성명을 냈었죠?
네, 그렇죠. 19일이었는데요. 회원국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에 올해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계속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계속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다른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수단, 그리고 2차 확산은 역내와 국제 안보, 평화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협이며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호전적인 발언을 심각한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면서 북한이 전술 핵무기 추구를 공언하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핵무력을 발전할 것이라고 다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NPT 회원국이 아니죠, 현재?
네, 1985년에 NPT에 가입했지만 IAEA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1993년 3월에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에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오토 원비오 부모가요 탈북민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데요. 그런데 이 수여자가 워싱턴 지역에서 유튜버로 활동하는 평양 엘리트 출신입니다. 자, 일단 원비오 씨 부모가 탈북민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한 이유부터 한번 볼까요?
네, 프레디 원비오 씨. 그러니까 지난 2017년 이 평양을 방문했다가 6월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아버지인데요. 아들의 사망 후에 다양한 활동으로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이 프레디 원비어 씨가 워싱턴 DC의 한 강연장에서 만난 탈북민 이서연 씨 강연을 듣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서연 씨에게서 감명을 받아서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프레디 원비어 씨 설명 잠시 들어보시죠.
We met her in Washington D.C. and we were very impressed with her. She's hardworking, she's smart, and she has a dream.
네, 프레디 원비어 씨는 아들이 생전에 배우는 걸 좋아했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꿈을 이루는 걸 돕고 싶어했다고 회고했는데요. 이서연 씨는 최근 미국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서연 씨를 오토 원비어 재단이 수여하는 초대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장학금 수여 결정은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아들의 뜻에 따라서 탈북자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서연 씨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탈북민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계속 수여할지 고려해 볼 거라면서 이 씨의 학업 성과 또 향후 활동이 긍정적인 동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토 원비어 재단의 첫 번째 장학금 수여자가 된 이서현 씨 소감도 한번 들어보죠.
네, 북한을 탈출해서 미국에 정착한 뒤에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위해서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체계적인 공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북한 관련 강연 행사장에서 만난 오토 원비어 씨 부모가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원에 진학해서 북한의 변화와 북한 주민들의 자유, 해방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공부를 해보겠다는 자신의 포부를 듣고 이 장학금 수여를 결정한 걸로 안다고 말했는데요. 이서현 씨 설명도 직접 들어보시죠.
네, 그럼 대학원을 가려고 하냐 해서 나는 북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바깥 세계를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막연한 그런 바깥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 자유로운 세계에서 더 멋진 삶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희망이 상승이 돼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다.
네, 이서연 씨는 원비어 재단의 초대 장학금 수혜자로서 단순히 장학금을 받는 것 이상의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원비어 부모님의 이런 활동이 북한 정권에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서연 씨,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더 힘이 날 것 같은데요.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하나요?
네, 이서연 씨는 이 학교에서 국제관계학과 국제금융경제정책을 전공하려고 한다면서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에도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뿌리내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북한을 해방한 다음에 단순히 거기에서 내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세우고 또 북한을 운영하는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저만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전공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서연 씨와 또 오빠인 이현승 씨도 북한 인권운동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양 엘리트 출신이라서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잖아요.
네, 지난 2014년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였던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서 미국에 정착했죠. 이 씨 아버지는 리정호 씨는 노동당 39호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39호실 산하 대응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 또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서 2014년 망명 직전까지 중국 다렌주재 대응무역총회사 지사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이서연 씨는 북한 최고대학으로 알려진 김일성 종합대학교를 다니다가 중국에서 유학했고요. 오빠인 이현승 씨도 평양 외국어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역시 중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이서연 씨가 최근에 또 유명 강연 행사인 테드에도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서연 씨는 테드 강연에서 유창한 영어로 자신의 여정과 포부를 밝혔는데요.
Even at the expense of losing the privileges life as a North Korean elite, I believed in my life on the line that there had to be a better way.
네, 북한에서 엘리트의 삶을 살아온 자신이 특권을 포기하고 미국행을 결정한 건 자유를 향한 갈망 때문이었다면서 북한 주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토원별재단의 첫 장학금 수혜자 소식, 또 이서연 씨의 소감까지 정리하면서 이번 주 독자 선택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1902년 미국 하와이로 가는 첫 번째 이민선에 올랐던 안재창 네 번째 시간인데요. 본토 대평원 생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첫 이민선을 타고 하와이에 왔던 안재창은 10개월 동안 첫 한인 이민자들이 보내진 모쿠레이아 농장에서 일하다가 호놀룰루와 한인 노동자들이 많은 애완농장과 가까운 와이파후 농장으로 1903년 11월에 옮겨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안재창이 미국 본토에 이주할 기회를 본격적으로 엿보기 시작한 것은 하와이에 도착한 지 3년 반이 지난 1906년 봄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안재창이 미국 본토로 가려 했던 것은 본토에 더 큰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와이 사탕 농장에서 4년 일하면서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와이 농장의 임금이 하루에 75전이었었는데 그의 두 배인 원 1달러 50전인 미국 본토로 가기를 원하였고 미국 본토에 가서 자유기업 제도를 배우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 하와이에 와서 서부 간선 철도를 놓는 철도회사 구인 모집에 응하지 않고 화물선을 타고 미국 본토의 동료들과 미륙국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두 번째 모험이었습니다.
안재창은 1907년 이른 봄에 동료들과 화물선을 타고 본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그는 일거리가 많은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로 떠났습니다. 안재창은 1907년 6월부터 1910년까지 유타주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약 1년 반 동안은 뜨내기 노동판에서 일하다가 1908년 경제 공황이 오기 전에 노동판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안재창이 이후 정원사로 일하면서 돈을 모았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본토에 1907년 봄에 미입국한 안재창은 노동판을 따로 떠돌아다니지 않고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북쪽 작은 읍 갈랜드 정원사로 정착하여 정원에 성인 학교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돈을 모아 농장 임대를 하여 종사하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하고 깔끔하여 그가 가꾼 정원은 이웃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와이 농장에서 함께 일했던 최경호가 안재창에게 네브라스카주 링컨으로 와서 함께 농사를 짓자고 제안합니다. 당시 최경호는 또 다른 한인사회 지도자였던 박용만과 네브라스카주 농장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안재창은 미국 대평원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과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고 링컨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이는 안재창의 세 번째 모험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안재창이 네브라스카로 간 것은 당시 재미 한인 지도자였던 박용만은 분전된 독립군을 연구하여 농업에 관심이 많았고 미국 정부는 건조한 대병원에 건지 경작법, 혼합재배, 사료재배, 대병원에서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 연구 등을 활발한 농산물 재배 연구와 농부들에게 봄에 농사에 필요한 돈을 구워주고 추수 후에 샀거나 봄에 농작물을 일정 가격으로 구입하는 등 새로운 재정순환도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재창이 링컨에 가서 박용만을 만나고 박용만이 투자한 농장에 합자하여 농장을 경영하게 된 것은 안재창의 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박용만에게서 농장을 소유하게 되는 절차를 배우고 한인 소년병 학교 출신이며 네브래스카 농가대학 졸업생이었던 정양필과 한시호에게 과학적으로 농사짓는 방법을 배웠으며 그들과 동업자가 되어 주식회사도 세웠습니다. 안재창이 네브래스카 대평원 지대에서 농사를 지을 당시 많은 한인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이는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개척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한인들이 미국 대평원으로 가게 된 것은 미국 대륙 횡단 철도가 19년 말에 완성되면서 동부 백인들은 날씨가 온화하고 기후가 기회의 땅인 서부로 계속 이주해 왔지만 20세기 초 한인들은 반대로 동양인이 많은 서부에서 동양인이 없는 동쪽으로 일자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중부 대평원의 백인들이 원하지 않는 변두리 땅과 일자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남의 고향인이 되는 것보다 남들이 힘들더라도 자립하여 실업 자강을 추구하는 초기 이민자들의 개척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1910년경 네브래스카주 링컨에 많은 한인이 살았던 것은 박용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한 이들은 미국 서부 관문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 대동공보 사장인 문양목으로부터 링컨으로 가서 박용만의 조언을 받으라는 조언을 듣고 그를 찾아가 일자리를 얻으러 링컨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1914년 안재창은 현찰 차용 형식으로 빌린 링컨 농장의 계약이 끝나자 새로운 모험에 나섭니다. 바로 회사를 세우고 동업자들과 직접 농장 구매에 나섰던 것인데요. 이는 그의 네 번째 모험이었다고 안영주 씨는 설명합니다.
1914년 링컨 농장 현찰 차용 계약이 만기가 되자 안재창은 네 번째 모험인 한인 농업 주식회사를 세우고 취지서를 재미한인 신문 신한민부에 발표했습니다. 그는 콜로라도 웰드 카운티 한적한 갤러턴 그릴리 슈거 컴퍼니의 사탕무 지당 공장의 찌꺼기를 버리는 폐기장 옆구리 싸구려 땅을 구입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외딴 곳에 토지를 사서 농토를 개간하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양배추, 상추, 호박, 오이, 당근, 꽃양배추를 재배하여 인근 작은 동시에 팔았던 것입니다.
당시 안재창이 농업자들과 함께 신한민보에 발표한 한인 농업주식회사 취지서는 미국에 이민 온 지 10년이 넘은 자신들의 처지와 환경을 돌아보고 의지를 다지는 글이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열매 따기를 바라지 못할 것이고 곡식을 심지 않으면 추수하기를 기약하지 못할지니 만사 시작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으니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사업의 기초를 잡지 않으면 오늘, 내일, 금년, 명년, 10년, 20년 지나 몇백, 몇천년 후에라도 금일 형편에서 한 걸음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사람마다 의심치 않을 일이다.
이후 시간이 흘러 한인 농업 주식회사는 제미 한인의 주식회사로는 처음으로 1918년 결산 보고를 하고 이윤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고 해산했습니다. 당시 신한민보에는 다음과 같은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브래스카주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몇 해 전에 농사 주식회사를 조직하고 자본금을 모집하여 콜로라도 캘러턴에 토지를 사서 몇 해 동안은 큰 이익을 얻었으므로 장차 그 회사의 사업을 1층 더 확장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팔아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고 다시 더 좋은 실업을 경영할 터이라 하더라.
이 기사에 따르면 한인 농업회사가 성공적으로 농사를 지어 이익을 배분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한인 농업 주식회사는 농토 개발에 성공해 토지 가격을 높인 뒤에 이를 매각 처분해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인 농업 주식회사를 해산한 이후 안재창은 다섯 번째 모험에 나서는데요. 다시 안영주 씨의 설명입니다.
농지를 개간하는 경험을 얻은 안재창은 다섯 번째 모험인 농지 개간 회사 코리안 농척회사를 1920년에 세우고 네브라스카에서 알게 된 한인들과 합작하여 콜로라도주 덴버시 외곽에 2만 달러를 주고 미 개간지를 구입하여 나무와 바위를 제거하고 진입도로와 농도를 만들어 수리시설을 넣어서 농장을 만들어 팔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재창의 다섯 번째 모험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결국 그는 여섯 번째 모험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토지 구매하는데 과잉 투자하여 운영 자금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다행히 시카고의 한 동포가 수천 달러를 투자하여 코리아 농촉회사는 공정을 면할 수 있었고 안재창은 네브라스카 대학 농과를 졸업한 한시호에게 뒤처리를 맡기고 디트로이트에 가서 여섯 번째 모험인 중국 음식 도매업을 정양필과 1921년에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안재창 4편으로 안재창의 본토 대평원 생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유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원우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20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
의회는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어떤 분쟁에도 행정부가 중립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는 또한 행정부가 제안한 미국의 국제재판소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또 다른 끔찍한 세계대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의원들에게 미국이 세계 다른 나라 문제에서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일본의 군사적 침략으로 미국인들은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와 평화에 대한 열망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1930년대 미국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파시스트나 군사 지도자들이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지배권을 얻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파시스트나 군사 지도자들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확고한 조처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은 세계 다른 나라 문제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지만 1930년대 유럽과 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미국이 중립을 유지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1935년 10월 미국 중립정책의 첫 시험대가 되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파시스트가 이끄는 이탈리아군이 에티오피아를 공격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고조되는 위기 속에서 미국인들은 또 다른 전쟁을 휘말리지 않기 위해 대통령과 의회가 중립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결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보좌관들에게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에 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파시스트인 이탈리아 지도자 베니토 무솔리니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미국인들이 이탈리아나 에티오피아 어느 쪽에도 무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에게 무기 금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석유나 다른 제품을 이탈리아에 수출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공격한 이탈리아에 석유와 다른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으려 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의 노력은 국제연맹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경제 제재를 취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공격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스페인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스페인 파시스트들은 수도 마드리드의 민주정부를 전복시키려 했습니다. 일부 미국인은 프랑코 장군과 싸우기 위해 스페인군에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따르는 스페인 군대에 합류해서 내전을 일으킨 파시스트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과 의회는 미국이 스페인 분쟁에서 공식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중립을 지키는 방식으로 전쟁을 피하려는 미국인들의 바람을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유럽에서 일어난 상황들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에게 보낸 편지에 자신의 심정을 담았는데요. 편지에 유럽 전체 상황이 대사의 인생이나 내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암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중립 유지라는 미국의 공식 입장과 또 중립을 지키기 힘든 개인적인 생각 사이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중립 유지에 걸림돌이 될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37년 7월,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습니다. 일본군은 불과 한 달 만에 베이징과 텐진을 점령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국민당 세력을 지지해왔고 많은 미국인이 일본의 중국 침략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과 행정부는 이번에도 일본의 공격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일단 해군이 너무 약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아시아에서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과 의회 어느 쪽도 미국의 공식 입장인 중립정책을 먼저 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진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에서 히틀러와 다른 파시스트들이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위협받는다면 미국이 영원히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런 위협을 미국인들에게 알리는 일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체로 미국의 중립 유지를 희망하는 대다수 미국인의 기대에 따라 행동했죠. 미국 내 여론은 외국 분쟁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1937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세계 중립국들이 무법적인 파시스트 국가들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새로운 동맹을 만들려 한다고 생각하고 우려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시간 이 시간에도 준비했습니다. 미국 건국 선조의 한 사람이죠. 미국의 정치와 금융체제의 기틀을 놓은 알렉산더 해밀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건국 선조의 한 사람으로 미국의 정치와 금융체제의 기틀을 놓은 알렉산더 해밀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가이자 법률가이며 사상가였던 해밀턴은 독립전쟁에 나가 싸웠고 미국이 아직 국가로서의 틀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정부체제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워낙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그러다 보니 정적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사상적 논쟁 속에 그는 정적과의 권총 대결에서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1755년이나 1757년 영국령 서인도 제도의 네비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정확한 출생 연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서인도 제도에 정착한 프랑스계 여성으로 이름은 라첼 라비엔이었습니다. 해밀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코틀랜드에서 온 가난한 사업가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말합니다.
라비엔 여인은 남편과 결별한 다음 알렉산더 해밀턴과 함께 살았습니다. 해밀턴이 11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해밀턴에게 버진 아일랜드의 산타크루스 섬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보조석이 일을 했습니다.
어린 해밀턴은 별난 아이였습니다. 다른 어린이들이 놀이를 할 때 그는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정치인이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구할 수 있는 책이면 영어든 라틴어든 그리스어든 모두 읽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기업과 경제에 관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생각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말과 글로 전달하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여름, 허리케인이 몰아치자 해밀턴은 자연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그 지역에서 발행되던 신문에 실렸고 그 글을 읽은 섬의 유지들은 돈을 모아 해밀턴을 뉴욕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해밀턴은 킹스 칼리지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학교는 오늘날의 콜롬비아 대학교입니다.
당시 아메리카 식민지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해밀턴은 보스톤의 식민지인들이 영국 배에 올라가 차를 모두 바다에 던지자 이들을 지지하는 글을 썼습니다. 킹스 칼리지 교수들과 학생들은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해밀턴의 글과 말솜씨에 감탄했습니다.
1776년 13개 식민지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독립선언은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해밀턴은 킹스 칼리지를 떠나 독립군에 가담했습니다. 해밀턴은 식민지 뉴욕 의회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뉴욕 야전 포병대 대위로 임관됐습니다. 그는 롱아일랜드, 화이트 플레인스, 트렌튼 등 여러 곳의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1777년 그는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중령으로 진급됐습니다. 독립전쟁에서 싸우는 동안 그는 조지 워싱턴 장군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워싱턴 장군은 20대의 새파란 청년을 최측근 부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해밀턴의 역할은 사실상 워싱턴의 참모장이었습니다. 해밀턴은 나이가 23살이나 많은 사령관을 보좌하면서 깊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해밀턴은 중요한 워싱턴 장군의 문서를 작성하고 대륙군의 전략과 구조 개선을 위한 다수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혁명군에게 조달될 물건과 자금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모든 정치적 역량과 언변을 동원했습니다.
1780년 해밀턴은 혁명군 장성의 딸인 엘리자 스카일러와 결혼했습니다. 처가인 스카일러 가문은 뉴욕의 정상급 명문가였습니다. 해밀턴 부부는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8명의 자녀를 두었고 결혼 생활 내내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해밀턴은 마리아 레이놀드라는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엘리자는 여전히 해밀턴을 사랑했고 그에게 충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섹스 스캔들로 간주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 후 정적들이 끈질긴 비난을 가하는 빌미가 됐습니다.
책상에 앉아 일하는 데 따분해진 해밀턴은 다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독립전쟁 최후의 결전장인 요크타운으로 가서 싸웠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영국은 결국 아메리카 합중국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워싱턴 장군을 떠난 해밀턴은 집중적으로 법률을 공부한 다음 1782년 변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뉴욕시에서 변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밀턴은 뉴욕주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로 진출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해밀턴을 1789년 초대 재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워싱턴 장군의 부관으로 일하면서 해밀턴은 식민지 체제의 허약함을 실감하고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강력한 국가가 되는 길은 공업 발전에 있다고 믿는 그는 공업국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독립전쟁 동안 발생한 비용으로 거대한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해밀턴은 연방정부가 각 주의 전쟁 부채를 책임지고 이 부채와 외채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세 제도, 국립은행 설립, 그리고 보호관세를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곧 미국의 산업을 진흥시켰습니다.
그러나 해밀턴이 내놓은 정책들은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토머스 제퍼슨과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밀턴은 산업사회, 강한 중앙정부, 그리고 귀족주의적 권력을 대표한 반면 제퍼슨은 농업사회, 강한 주정부,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대표했습니다.
해밀턴은 정부 제도와 절차에 관심이 있었고 제퍼슨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요시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양당제가 태동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해밀턴에게는 또한 많은 정적들이 생겨났습니다.
해밀턴은 연방정부 기능과 경제를 크게 안정시키고 1795년 1월 초대 재무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한 뒤에도 자신이 창간한 뉴욕 이브닝 포스트 신문을 통해 정치적 이념을 피력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조지 워싱턴도 계속 정책 현안에 관해 해밀턴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1800년 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선거에는 공화파의 토머스 제퍼슨과 연방파의 에런 버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두 후보는 무승부가 됐습니다. 해밀턴은 하원에서 같은 당인 버가 아닌 제퍼슨을 지원했습니다. 해밀턴은 에런 버를 결함이 많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제퍼슨이 3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차점자인 에런 버는 당시 관례대로 부통령에 올랐습니다.
1804년에는 뉴욕 주지사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 선거에는 에런 버도 출마했습니다. 이때도 해밀턴은 에런 버를 반대하고 공화파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에런 버는 사사건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해밀턴에 대해 격노하며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해밀턴은 1801년에 그의 아들이 결투로 목숨을 잃은 탓에 결투를 원치 않았지만 자신의 명예를 위해 마지못해 결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804년 7월 11일 새벽 두 사람은 뉴저지주 의회에서 5.4 구경 칼리버 권총으로 1대1 대결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은 신호에 맞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해밀턴이 쏜 총은 빗나갔습니다. 그러나 보의 총은 해밀턴에게 골반과 척추를 관통하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부상한 해밀턴은 뉴욕으로 실려갔다가 그 다음 날 숨졌습니다. 해밀턴은 뉴욕시 맨하튼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가 타계한 후 미국 여러 곳에 그의 동상과 기념비가 세워지고 그의 이름을 딴 지명들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10달러짜리 지폐에 초대 재무장관인 그의 초상을 올려놓고 그의 공헌을 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인물로 지폐에 얼굴이 나와 있는 인물은 벤자민 프랭클린과 해밀턴 두 사람뿐입니다. 제30대 칼빈 쿨리지 대통령은 미국이 해밀턴의 위대함을 망각하는 때에 미국은 더 이상 위대한 국가가 아니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는 현대 자본주의 미국을 만든 역사상 가장 건설적인 정치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건국 선조의 한 사람으로 미국의 정치와 금융체제의 기틀을 놓은 알렉산더 해밀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7월 터키와 북부 시리아를 연결하는 밥 알하와 국경 통로 개방을 둘러싸고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곳은 시리아 국민 수백만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통로로 유일하게 열려있는 곳입니다. 불행하게도 러시아는 자신의 입장을 남용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통로를 12개월 더 개방하는 결정에서 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러시아는 재승인 가능성을 열어놓고 통로 개방 기한을 6개월로 하고 단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이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7월 12일 유엔 안보리는 밥 알하와 국경 통로를 6개월간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동맹국들은 이 통로를 열어두기 위해 기권함으로써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허용했습니다. 미국이 기권한 이유는 민간단체와 유엔 사무총장, 인도주의 단체들이 결의한 인도주의 지원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빌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부대표는 11년 내전으로 고통받는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안보리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어떤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humanitarian needs in Syria are greater than they have ever been. When the Security Council took up this issue, the Secretary General
리처드 밀스 미국 대표부 부대표는 지금은 시리아의 인도주의적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안보리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유엔 사무총장은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으며 유엔 기구와 민간 단체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슬프고 가슴 아프게도 시리아 사람들 역시 더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한 나라는 이런 인도주의적 요청을 우선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밀스 대사는 2011년 시리아 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는 시리아에 대한 17개 안보리 결의안을 거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Throughout this time, Russia has only sought to shield the Assad regime from accountability.
밀스 대사는 러시아는 그동안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잔혹한 인권 침해와 화학무기 사용을 두둔하려고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정치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밀스 대사는 미국은 취약한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고통받아온 시리아인들과 시리아인의 요구를 정치보다 우선시하려는 뉴욕의 지도자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며 시리아 사람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우리를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국민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국제사회는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더 이상 정치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